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두 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독일의 시인이고 또 소설가인 에리 케스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람과 무덤 사이에는 고통이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의 공간에 무엇이 있었는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을 한 줄로 표현했을 때 그냥 고통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삶을 지내오면서 우리 생각해 보면 좋았었던 때, 즐겁고 행복했었을 때, 그런 때보다 어떤 것이 더 많이 기억납니까? 고생했던 거, 힘들었던 거. 사실 뭐 군대에 가서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서 2년 뭐 지내지만 갔다 오면 어떤 생각이 제일 많이 납니까? 고생한 거, 그 나를 갈구던 그 선임들, 이런 사람들 뭐 생각나지. 그 안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재밌게 지냈고 뭐 그런 거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 힘들고 고통스럽고 안 좋은 때 뭐 이런 거 주로 많이 기억나죠.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아무리 선물 많이 해준 거 그런 거 별 생각 안 나죠. 생각 그 날 것 같은데 잘 안 납니다. 주로 어떤 게 생각납니까? 섭섭하게 한 거, 또 기념일 때 뭐 안 챙겨주고 또 그냥 지나간 거 뭐 이런 거는 아주 그 한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잘 납니다. 셀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잘 뭐 헌신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섬겨주고 해도 그것보다는 어떤 거 기억 많이 납니까? 저 리더가 날 째려본 거, 뭐 이런 거, 섭섭하게 한 거, 뭐 그런 한두 가지 그런 거는 얼마나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지. 잘해주고 섬겨주고 일대일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한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희한하게 나에게 좀 잘못해준 거 그거는 너무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기억이 나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어떤 사람을 좀 생각할 때 뭐가 기억 많이 납니까? 아, 그 사람은 참 그 미소가 아름다웠어. 그 사람은 참 점잖았지. 그 사람은 뭐 헤어스타일이 아주 좋았어. 또 옷도 잘 입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떤 거 기억 많이 납니까? 아, 입냄새 많이 나. 또 뭐 안 좋았던 거,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 또 잘 실수했던 거, 또 안 좋았던 거, 잘 못했던 거, 그거는 너무 기억이 잘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죠. 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잘하고 성품 좋은 거, 뭐 잘하는 거,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정의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뭐 게으른 거, 말 안 듣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그렇게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이것을 봤을 때, 저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고통받았던 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 어려운 일 당한 거, 이것에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얼마나 그것에 관심이 많은가, 또 그것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해 주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 거, 좋은 거, 또 잘한 거, 기뻤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그것이 아니라 고통받았던 것, 상처받았던 것, 괴로운 것, 힘들었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얼마나 좋았는가, 충만했는가,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내가 이 고난을 얼마나 잘 감당해 나가는가, 얼마나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또 신앙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은혜 받은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이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마땅하지만 우리의 신앙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어려운 일 당했던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과제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하고, 사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많이 벌고,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 주어지는, 내 삶 속에 주어지는 어떤 고통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이거를 내가 얼마나 잘 해결하고 감당하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우리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고통의 문제, 이 고난의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어떤 그 많은 부분에 심한 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모든 시련과 고통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위가 있거나 또 어떤 능력이 있거나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통이 없고 문제가 없고 별일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교 1등 하는 아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죠. 뭐 꼴찌하는 애가 뭐 1등을 바라봤을 때는 쟤는 뭐 다 100점 맞고 할 때마다 좋으니까 쟤는 뭐 문제가 없겠지. 그러나 1등하는 아이는 또 꼬치하는 아이가 겪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을 또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차원이 다를 뿐이지 그런 문제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중에서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은사를 또 얼마나 또 신앙을 깊이 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필연적인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가고 어떤 그런 그 믿음과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히 그냥 고난은 참는 거야, 단순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에 대한 명확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이것을 또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좋을 때야 신앙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좋을 때, 은혜 받을 때 신앙하는 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그냥 단순히 오래 참아라, 견뎌라, 버텨라, 힘들어, 힘내라,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바른 정의와 믿음, 신념, 이것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 고난에 대한 문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이 8장을 계속 같이 묵상하고 봤는데, 로마서 8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성도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실함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까지 설명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바울의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바로 이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는 자녀이면 또 그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막 말씀을 막 전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의 문제가 바로 구원의 문제를 확증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척도와 같다. 그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도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 삶 가운데 닥쳐지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고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딱 한 구절로 설명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현재라는 때는 어떤 때냐? 고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현재에 대한 개념은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시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라는 시간은 어떤 공간이냐? 내가 그냥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 할 공간이에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은 현재의 시간이 지나면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의 고난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재를 넘어선 다른 시간이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현세를 넘어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현세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 현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 이후의 시간 내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현재 이후에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현재에 주어지는 우리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기정사실과 같이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거 이상한 일 아니다. 고난받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성도는 현재라는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바울 했잖아요. 사도바울 정도면 어떤 것을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리더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라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줘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어떤 걸 해 주리라고 우리는 기대합니까? 성도가 고난을 피하는 법 1번, 2번, 3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특강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적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줘야 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라면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탑 리더고 교회를 그렇게 개척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이라면 고난을 어떻게 그 좀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도 본인 자신도 어떤 삶을 살았냐면 더 뭐 리더가 더 잘 살고 편하고 좀 이렇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산 것 같지 않아요. 늘 고난받고 심지어 감옥에 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가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셀 리더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더 잘 돼야 될 것 같고. 뭐, 사업도 뭐 잘 되십시오. 잘 돼야 되는데, 뭐든지 다 잘 되고, 뭐 이렇게 성공하고, 뭐 번창하고, 그런 게 리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여러 서신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아느냐? 40에 하나 가만매를 몇 대 맞았다. 자기가 그 곤장 몇 대 맞았는지도 기록하고 있어요. 몇 대 맞았는지. 파산 어떻게, 풍랑 속에서 몇 번 파산했는지.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감옥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최고 리더이면서 자기가 고난받았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막 얘기해요. 왜 이렇게 괴롭혔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자기에게는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막 담대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거 고난받는다고 놀라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그런 삶을 기꺼이 모델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많이 주어지는가?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면 더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뭐 한 문제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 생기고 또 다른 문제 생기면 또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성도라면 좋은 일만 생기고 또 잘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에게도 마땅히 고난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성도라면 당연히 잘 돼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주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 잘 돼야 된다. 고난을 망각해.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사셨다면 성도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그 8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죠. 맞아요. 상속자. 그리스도와 영광을 주어진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고난도 함께 받도록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동반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 성도를 그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자녀,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그리고 또 고난도 함께 받는 자.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성도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뻐했다. 고난받으면 괴로워하고 물론 괴롭다고 그랬죠. 괴롭지만 기뻐했어요. 괴로움은 현재 당하는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 감정도 없다, 고통도 못 느낀다, 그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있지만 마음은 기쁘다, 그런 뜻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죄에 채우노라 했어요. 고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나는 고생한다, 내가 왜 사도가 돼갖고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막 기뻐 말하자 이렇게 괴로워서 죽겠어 막 이렇게 막 힘들어, 고난은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너무 힘들어 막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는 시련과 어려움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뭐라고 정의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남겨준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냥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받는, 아, 그냥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야, 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주어졌을까?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 남겨주신 것,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그것이라고 정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고난받는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고난이에요.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고 로마 네로의 통치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박해했냐면 그런 사람들을 이 장대에 매달아서 기름을 바른 다음에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것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야간에 등불로 삼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가로등을 예수 믿기 때문에 매달린 사람들을 불태워서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이런 박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던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런 박해를 받고 뭐 교수형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러면 초대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파해지고 고난 때문에 없어지고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는가? 초대교회에 이 고난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사자굴에 가고 화형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인들이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신앙이 무엇인가? 이들이 무엇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됐어요. 무엇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순교하자는 거거든요. 죽음을 각오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좋게 하자, 부흥하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그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초대 고난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다, 믿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현재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두 번째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이 자체도 참 힘들지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무엇 때문에 또 힘듭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더 어려운데, 믿음을 갖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이 주어지는데, 믿음 없고 세상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믿음 없는 나는 더 어려운 일들만 계속 생기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가? 이것이 참 힘든 거죠.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 주어집니다. 그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에 보면 이 아삽의 시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악인의 형통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악인이 이렇게 잘 된다. 우리 73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그냥 신앙을 넘어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주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정결하게 회개하고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런 거 세상 사람들 보니까 이거 다 헛것이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사느라고 나의 모든 삶을 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 더 잘 되고. 거기 73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이게 뭔가, 와 헛되다,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신앙한 것이 다 헛된 건가, 뭐 그런 내용이에요.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더 막 생각할수록 더 막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아주 힘든 거죠. 내게 심한 고통이 된다, 어려움이 된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굉장히 괴롭고 힘든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 종말을 보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깨닫게 됐을 때 다시 되었다. 이런 내용이 73편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솔직한 고백이죠. 고난당할 때의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정말 다 내가 이 신앙을 지키는데 지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힘든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는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받고 힘든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더 평안하고 잘 되고 아무 걱정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힘들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겠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문제가 심각했겠죠.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드렸던 형제가 내일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다. 교수형 당했다. 우리 셀의 한 형제가 같이 예배드렸는데 내일은 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끌려가서 고난당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에 당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는 뭐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쓴 내용들이 주로 신약 서신서의 주로 된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환난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런 의도에 의해서 서신서가 기록됐습니다. 성경은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시무시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나 힘드니? 힘내. 잘 될 거야. 이제 고난은 없어질 거야. 괜찮아. 그런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는 고난의 시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생각해. 성도는 이런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복음을 믿는다면 이런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성도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힘든 말이죠. 참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인 구원, 나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을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 고난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 가운데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시험을 통과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절대로 어려움 없고 고난도 없어요. 행복해질 거예요. 이런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환란이 주어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이렇게 되겠죠. 신앙을 하면서 그 이유가 내가 항상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었다면 이 사람은 고난당할 때 그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죠. 이런 신앙, 복음,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냥 무작정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돈 잘 벌고 뭐 거기에 될 거야, 그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흔들릴 수 있어요. 시편 기자와 같이 마음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내면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믿음이 뭐냐면은 어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냥 잘 될 거야, 좋게 해주실 거야, 성공할 거야, 시험에 합격해 주실 거야, 뭐 찍었는데 맞게 해주실 거야, 막 이런 정도. 뭐 약간 뭐 사업하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약간 이런 거예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복 받은 거예요. 복이, 돈을 많이 벌기는 하지만 복, 돈 많이 벌었다고 복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뭐 사기를 치고도 어떻게 해요? 11조를 내요. 다른 돈 다 많이 벌었으니까 이거 하나님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제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기초가 이런 것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혼란스럽겠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리더들 불신하겠죠. 교회를 원망하겠죠.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비난하는 또한 친구들, 또 주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또 비난이 많이 주어져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죠. 또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사단이 우리 이렇게 방해해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해요. 내가 이렇게 잘 안 되고 고난이 많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뭐 잘 안 되고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신 거야, 나는 버린 자식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을 이렇게 두실 수는 없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거죠. 시편 기자도 넘어갈 뻔한 이 마귀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나 어려움, 고난 자체를 나 자신과 동일시해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하는 그것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가냐, 사단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요. 사단이 이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요. 당연히 이렇게 잘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이런 자책감, 패배주의, 이런 것에 물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고난에 대한 우리에 대한 바른 진리와 바른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겠죠. 또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현재는 고난의 시기고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가 고난당한다고 해서 네가 어렵다고 해서 그것으로 너가 넘어지는 핑계거리가 되지 말게 해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또 현재 고난 당하는 이런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게 되는가,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성경은 좀 보면 어떻게든 고난을 없애고 고난 받지 않도록 피해갈 그런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고 고난을 받아라, 주어진 것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현재 고난을 받아도 그것을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요. 왜 그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현재의 고난을 그냥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런 것인지,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누구냐? 현재의 고난이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이지만 그러나 비교 불과한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그것이 약속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이기도다. 아멘. 여기서 나타난다 이런 뜻이 무엇이냐면 덮개를 벗긴다 이런 뜻입니다. 휘장에 감추인 것을 벗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이 걷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현재의 고난의 상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광은 어떤 상태냐? 감춰진 상태, 덮여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은 언제 나타나는가? 장차의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다. 장차가 언제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딱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죠. 장막을 걷어서 선물이 뭔가 포장을 뜯듯이 딱 뜯어보고 그 안에 감추인 영광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성도는 바로 이 영광이 다 감춰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언제입니까? 장차의 시간.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장차의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장차의 시간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우리도 그런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힘들고 정말 안 됐고 되는 거 없고 고난받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이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서 우리도 나타나게 된다. 별로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우리가 바로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 성도라는 거죠.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받는 사람.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이 물론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하늘의 시민권이 다시 효력을 발생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비천한 몸, 연약한 몸, 부족한 몸, 아픈 몸, 별거 별볼 일 없는 몸, 이 몸이 어떻게 된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진짜 그럴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낮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뭐 하나 끊지 못해서 맨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너는 갈렙처럼 변하게 될 거야 그러면 아 뭐 그 정도는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너는 또 다윗처럼 될 거야 그러면은 뭐 열심히 노력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무슨 뭐 베드로처럼 될 거야, 바울처럼 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러면 그렇게 믿어지기도 수긍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낮은 몸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영광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어떤 형체요? 몸의 형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바뀌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 그러셨냐면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정말 베드로와 이 세 사도가 볼 때 너무나 충격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두벌 옷도 없이 계속 그렇게 사셨는데, 여러분 두벌 옷도 없이 한 벌 가지고 3년 반을 사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세련되고 뭐 좋고 그렇지 않았겠죠. 낡았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가 변화산에서 그렇게 놀랍게 변화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낮은 몸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 우리의 영광의 수준이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갈렙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우리 영광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광의 실체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영광이 다 있어요. 감춰진 겁니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서 우리가 그런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있냐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이 뭐라고 되어있냐면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보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다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이런 영광의 모습을 사모하고 예수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하십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한절을 더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또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뭐라고 했냐면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보여지지 않았다. 덮여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또 여기서도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런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영광을 사모하고 그런 영광이 너에게 주어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가 안 돼. 현재의 고난을 봤을 때 현재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겪는 이 고난을 너무 힘들죠. 괴롭고 어려운 고난들이 정말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고난 당하신 또 어려움을 당하신 또 이런 또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 볼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현재 그렇게 받는 그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중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과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은 그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라는 거죠. 비교가 된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이 주어질 영광의 보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고난이 고난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있으니까 일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 제가 그 몇 한 달 전인가 우리 그 교회 야구팀이 있는데 그 야구팀이 상대팀 이름이 뭐였냐면은 4.33이었어요. 팀 이름이 참 희한하다. 어떻게 4.33이냐. 저희 팀은 조이풀 처치거든요. 근데 저 상대팀 이름은 4.33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팀이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시 33분이래요. 뭐냐면 회사 팀인데 4시 33분까지 야근한대. 그래서 4.33이에요. 그 회사는 아무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맨날 야근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고생을 많이 하는 회사가 있어요. 정말 맨날 야근해요. 그런데 이렇게 야근하면 그 달에 보너스로 1억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근 할까요 안 할까요? 뭐 안 하실 분도 계시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실 것 같은데 하겠죠. 아마 다음 달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계속 하겠습니다. 4.33이 뭡니까? 5.33도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할 거예요. 야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지니까 어머 당연히 해야죠. 아마 집에서도 야근하라고 할 거예요. 계속해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비교할 수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비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 비교하라는 거죠. 현재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어떤 것인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비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지만 현재 고난이 왜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하느냐? 비교를 안 하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강도,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 믿음과 그것이 약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전혀 그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이런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마히 가히 말할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잘 될 거야. 참어. 괜찮아. 어떡하니? 뭐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 있어. 더 심해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나 영광이 있어. 영광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성경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돼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거기 오늘 뭐라고 했냐면은 그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가치 있다고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이고 비교적이에요. 우리가 만 원짜리 뷔페 가서 먹었다가 5만 원짜리 뷔페 가서 먹어보면 어때요? 이전에 먹었던 만 원짜리 뷔페가 완전히 거의 뭐 이거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먹었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신라 호텔 가서 한번 먹어보십시오. 한 번도 저도 안 가봤지만 거기서 먹으면 아마 5만 원짜리 뷔페는 그거는 뭐 눈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것에 대한 무게를 느껴라 이런 뜻이에요.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게를 잰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게를 달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저울에 달아봐라. 곧 고난의 무게와 너에게 주어질 영광의 무게를 달아봐라. 비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우리 가운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 고난당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잠시라 했어. 잠시 우리가 보면서 잠시 받는다 이렇게 했고 고난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환난에 경한 것이다. 환난인데 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잠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경하다, 가볍다는 거예요. 무게가 덜 나간다는 뜻이에요. 고난 받는데 무게가 덜 나가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 무게가 가볍게 여겨지는가? 뒤에 나오죠.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영광이 굉장히 무겁게 돼. 영광의 무게가 엄청나게 나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에 경한 것은 그것을 통과할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성도가 고난받고 또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거 이거 땡 잡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다른 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는 거 이거 너의 복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받기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고난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다. 그냥 막연히 그냥 교회 나오면 잘 되고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조금 더 성공하고 그걸 위해서 교회 다니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 고난 현재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이런 믿음을 잃지 말고 굳건하게 잡아라.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반대죠.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 물론 그거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한정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위로를 줘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렇게 돼요. 이런 신앙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마르크스가 종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편이다 이렇게 했어요. 마취시킨다는 거예요. 진통식. 현재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냐? 종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현재 믿는 믿음을 현재 고난을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위로감을 갖고 이런 정도로 신앙하면 신앙이 잘 될 거야, 이 땅에서 편안하게 될 거야, 이런 정도로 신앙하게 되면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은 마르크스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인데 이런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참된 기독교 신앙은 그냥 고통을 잊어버려라, 그냥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이 얼마나 그 무게가 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또 그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고난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 신앙이고 훈련받는 것이고 고난받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은 훈련받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훈련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 보니까 회개라는 그 설교를 교회에서 거의 이제 잘 하지 않는다 그래요. 회개에 대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책망하거나 이런 설교는 아주 그 극도로 꺼려한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개념과 고난 받는 것, 부인하는 것 이런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사모함, 영광의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영광의 중요한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러니까 다시 쉬운 말로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신앙, 고난 없는 신앙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그냥 이 세대 속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성경은 대단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짓된 낙천주의라든지 거짓된 위로 이런 것을 경계합니다. 기복주의나 이런 것을 경계합니다. 그냥 따뜻한 위로나 주는 심리치료하는 기독교, 그런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냥 어떤 책에 보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기독교 신앙이 심리적 기독교로 바뀌었다. 사람들의 심리를 편안하게 해준 거. 단순히 교회를 왜 오는가? 마음이 편안해 주시기 오는 거. 찬양 들으면 평안해. 자기 평안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어떤 부활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 고난받지만 나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 나를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꾸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자기가 좀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해 주고 눈물 흘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오는 그런 것이 많아졌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천국을 바라봐라. 영광을 바라봐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잠깐 은혜 받고 또 느낌이 좋고 그런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사모하며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18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하건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생각해봤더니 그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떤 단어와 똑같은 단어냐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생각하건대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도 무슨 뜻이냐면 그냥 그렇다고 여겨 그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길지어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냐면은 결론적으로 결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복음과 계시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이제는 결론 짓는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건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는 고난받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냐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오실 주님께서 바꾸게 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